있어 행복한 하루 My friend
내가
My friend
정말
함께 할 수 있어 빛나는 하루 당신의 삶을 영원히 사랑으로 감싸줄게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로 손꼽히는 날이죠. 바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학능력 평가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이날은 다른 날과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이 미루어지고 초등학생 아이들의 등교 시간이 늦춰지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듯이 1년 중 겨울이 제일 먼저 오는 날입니다. 이상하게도 수능날이 가까워지면 갑자기 날씨가 싸늘해지곤 했습니다. 찬바람이 온몸을 휘감고 이상하게 날이 추워지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곧 수능이잖아 라고요. 어쩌면 날씨가 수능을 기다리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대변하여 떨고 있는 건 아닐까 싶네요. 지금 이 시간에도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모든 수험생을 축복하며 빈곤이야기 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8일 이성빈의 빈곤이야기 오프닝곡 하이힘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듣고 오시겠습니다.
상한 내 마음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11월 18일 목요일 첫 곡으로 하이힘의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듣고 왔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네, 방송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소개하기 전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열심히 또 시험 풀고 있는 우리 친구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빈곤 이야기 1부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며 또한 오늘 있을 2, 3부의 시간들을 기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3부는 선교에 대한 주제로 매주 다양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은혜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부는요,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모아서 함께 듣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와우 CCM 방송은요, 와우 CCM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측에 와우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다운받으시면 24시간 동안 찬양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청취하실 수 있는데 꼭 와우 CCM으로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보이는 라디오 방송으로 실시간 참여 또는 재방송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시니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I Love CCM 3집 기뻐 찬양의 나의 힘 들으신 후에 계속 1부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I Love CCM 3집 기뻐 찬양의 나의 힘 듣고 왔습니다. 아, 오프닝 함께 나눈 것처럼 네, 오늘 수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수능의 날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 저는 수능 날 너무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재밌게 제 모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에 가서 수능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되게 서운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체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체능은 그 예체능만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교에서 시험을 보면 사실 막 후배들이 와서 막 꽹과리 치고 북치고 막 응원해 주잖아요. 막 추운 날에 막 우통까지 막 이렇게 벗고 막 와 으쌰 으쌰 화이팅 화이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모교니까 은근히 기대를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저희 교회에 후배 두 명만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와, 이게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교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하지만 익숙함에 편안함에 또 교실도 잘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또 재밌는 것은요. 모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1교시 언어 영역 시험 감독관으로 오신 거예요. 또 그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봤죠. 그런데 시험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낙심해가지고 시험 잘 못 본 가지고 낙심한 마음으로 이제 쉬는 시간에 복도를 향해 나아가는데 누가 제 등을 확 때리는 거예요. 시험도 잘 못 봤는데 누가 뒤에서 제 등을 딱 때리니까 화가 확 나가지고 아이 하면서 뒤를 확 돌아봤는데 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야 시험 잘 봤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께 에휴 선생님 망쳤어요 하고 씁쓸하게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예체능에서 그 이후로도 계속 실기시험을 준비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친구들이 재밌게 놀고 했을 때 좀 긴장하면서 나머지의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정말 그 수능 하루로 사실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능 하루로 평가되는 그 결과로 우리의 인생이 평가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수능을 지금 열심히 시험을 풀고 있는 우리 친구들 정말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평가되어지는 날이 아니니까요. 정말 힘내시고 또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즐겁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학생들 시험 보고 난 이후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네요. 수능은 또 왜 이렇게 늘 추운지요. 네, 우리 이 시간에 또 찬양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브라운 워십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하늘의 장치를 열기까지 등대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리가 들리면 왠지 반갑지 않으세요? 와우 CCM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와우 CCM과 카카오톡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가 되냐고요? 지금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영문으로 와우 CCM, WOWCCM을 검색하시면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되신 후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으로 방송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바로바로 신청곡 사연 편리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요 카톡 보내신 후에는요 DJ들이 직접 답장도 해드리니까요 기대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 와우 CCM 친구 추가하시고 카톡하쇼 소리를 스튜디오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카톡 보내주세요. 저는요 여러분의 단짝 친구 한나였습니다. 안녕. 카톡하쇼 카톡하쇼.
골라 골라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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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살아있는 신선한 선교 이야기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어떤 선교 이야기가 도착했나요?
살아있는 선교 이야기가 있는 곳 빈군의 생선 가게. 네 이성빈의 빈군 이야기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저와 함께할 저의 파트너 영원한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장경석 강도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장경석 강사입니다.
아, 네. 제가 너무나 당황스럽게 갑자기 영원한, 영원한 파트너, 무슨 영원한, 우리 또, 다 각자 아내가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생선가게의 영원한 파트너, 아, 너무나 매주마다 뵙지만, 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네.
항상 아, 이 시간이 기대가 돼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만날 때마다 너무나 유쾌하고 따뜻하시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한 주간 일단 이사를 했기 때문에 아. 이삿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네.
또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변형되는 대면 예배 가운데서 준비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거의 1년 6개월 지나 거의 그죠?
네.
그 오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렸는데 좀 어떠세요?
아, 오랜만에 드리니까 성도들도 좀 이렇게 나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온라인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프라인을 선호하시는 분들. 근데 공통적인 마음은 다들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맞아요. 뭐랄까,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좀 건강에 대한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네, 그래도 마음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에 좀 마음이 맞습니다. 있지 않나.
그니까 오랜만에 뵙니까 다들 네. 막 다들 웃으면서 아이고 마스크에 가려진 웃음이 이제 막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 너무나 오랜만입니다. 막 이렇게
네.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또 훈훈해지고 따뜻한 시간을 저도 지난 주일날 보냈는데요. 또 위드 코로나가 느껴진 게 사실 저도. 위드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외출하는 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네네.
모임을 갖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오랜만에 또 교단 목사님들도 뵙고 또 목사님들이랑 같이 함께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구별된 장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기도원인데 기도원에 이제 사람들이 없는 작은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또 이렇게 단풍도 있고 그런 곳에서 이제 자녀 둘 데리고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아, 인스타에 네. 올라온 그곳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네.
다행히 그때 서울 엄청 비가 많이 왔는데, 그때는 이제 비가 다 그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쉬는 시간 좀 갖고 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갔다가 그냥 차 타고 한 3시간 가고, 가서 점심 먹고, 그리고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또 차 또 3시간 타고 오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아 위드 코로나가 시작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함께 또 오늘도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또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선교 이야기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옹기장의 그 이름의 승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모두 들어내
네, 옹기장이의 그 이름의 승리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선교 이야기,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나정희 선교사님의 선교 이야기가 기독교 신문에 올라온 게 있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함께 장경석 강도사님과 또 우리 김종욱 PD님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종욱 PD님도.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셨습니다. 네,
영원한 땜빵.
아이고,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나 방송을 사랑하시는.
아, 네. 네.
우리 방송을 너무나 사랑해주시고, 또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늘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힘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항상 수고하시죠.
네. 아, 네. 뭐, 다들 뭐, 딸랑딸랑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아유, 정말 뭐,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아, 네.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제작자 입장에서.
네네.
너무 두 분이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게 잘 빠르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네. PD님도 딸랑딸랑 하시는 건가요?
아, 저도 딸랑딸랑.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네. 네
제작자도, 참 방송 스태프들, DJ분들이라든지, 뭐, 패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 참,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좋은 분들을 만나기라는 것은.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분의 어떤 그 계심은 이 방송국의 계심은 저에게는 참 복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딸랑딸랑.
그런데 이게 또 들으면서 우리 또 청취자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 와우 CCM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분들과 또 청취해 주시는 분들이 늘 함께해 주시고 늘 피드백을 주세요. 그죠?
맞아요.
늘 소통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계속 한 달 동안 시스템 문제로 계속해서 막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막 방송도 끊기기도 하고 보이는 라디오가 안 되기도 하고 했는데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이제 장비를 하나씩 하나씩 교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너무나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이 방송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우리 또 우리 생선 가게가 살아있는 생생한 선교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나정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선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독신문에 올라온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눈밭이 날리는 날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며 탄자니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탄자니아 공항에 도착하니 뜨거운 열기가 숨을 막히게 했다. 추위를 감싸주었던 옷들은 짐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우리 5인 가족은 탄자니아 땅을 밟았다. 선교는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각종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버티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네 가지 공으로 시작하는 단계를 만들어 봤다. 먼저 공감이라는 단계다. 현지는 내가 살던 문화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이해하지 않으면 속이 상하는 상황 속에서 감정이 상할 일이 많았다. 이해를 해주고 포용해주는 마음이 없으면 접근을 하기가 어려웠다. 사역하는 곳은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이었기에 그들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다. 이슬람을 존경을 해주면서 다가갈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타인과 가장 빨리 접촉점을 만드는 것은 바로 공감해주는 것이다. 둘째는 공존이라는 단계이다. 현지인들과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가정 형편과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향 등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알 수 있었다. 함께함이 없으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된다. 현지 학생들을 훈련시켜 오지로 미션 트립을 갔을 때 각자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자라온 이야기하는 나누는 시간을 가졌을 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받은 상처로 함께 눈물을 펑펑 쏟았던 기억이 있다. 겉으로만 보이는 어려운 환경에 불쌍히 여기던 부분이 함께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보고 불쌍함이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변하게 만드는 기억이 있다. 함께하는 것은 바로 낮아짐이다. 셋째는 공급이라는 단계이다. 선교 초기에 나는 불쌍한 마음에 먼저 공급을 했었다. 눈에 보기에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선교 초기에 했던 것과 같이 하지 않는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할 때는 먼저 공감과 공존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근거로 공급을 시행한다.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다.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것과 공감과 공존의 시기를 지난 다음에 하는 복음 전도는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다른 것을 본다. 마지막으로 공수라는 단계다. 아직 이 말을 시행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말은 선교지를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는 단계다. 비행기는 이륙보다 착륙이 더 어렵다고 한다. 선교도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본다. 탄자니아 나정희 선교사. 아... 네, 아... 이 글 속 안에서 어찌 보면 우리 나정희 선교사님의 인생이 선교의 인생이 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2008년 12월 눈발이 날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며 탄자니아행 비행기를 탔다. 그런데 이제 탄자니아에 도착했는데 그 추웠던 그 공기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전히 뜨거운 열기가 숨을 막히게 했다라는 그 대목이 너무나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네요.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네. 뒤바뀌는
네, 맞습니다.
새로 적응을 해야 되는 어떤 네. 것들을 아주 잘 그러니까요. 나타낸 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선교사님이 문과 출신인가 봐요.
그러게요. 와. 근데 또 되게 제가 더 마음에 와닿던 것은 네. 사실 저도 뭐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부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한 달 전에 필리핀에 가라. 그리고 결정을 2주 동안 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셨고 아 2주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결정하라고 해서 이제 한 이틀 동안 기도하다가 결정을 해서 가기로 하고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좀 정리하고 나서 이제 짐을 싸고 2주 만에 필리핀에 떠났거든요. 그때가 12월 말이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예배를
비슷하네요.
네. 크리스마스 예배를 부산에서 드리고 그 바로 다음 날인가 예, 26일인가 저는 떠났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그 막 진짜 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마음에 더 와닿던 것 같아요. 선교라는 것 자체가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부르심 가운데에 환경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순간에도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아, 이게 쉽지 않은 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말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을 정말 존경하는 게 사실 목숨 걸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라크 파병을 갔다 왔거든요.
그렇죠.
네, 파병을 갔다 자이툰. 왔는데 네, 자이툰. 네, 유명하죠, 자이툰 무대.
맞습니다.
그때 많은 네. 거의 10만 명인가요? 뭐, 자세하게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꽤 많은 인원이 다 같이 이라크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났냐면. 거기 현지 교회 이 장로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항상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이라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이제 이어서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12월 25일 날 우리 자이툰 교회 한 교회 목사님 모셔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장로님을 모시고 가셔서 가족을 전부 다 데려가서 내가 신앙을 시켜주겠다. 이제 후계자를 삼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이요?
왜, 왜요? 네.
이게 자기 친척 손에 명예살인을 당하신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막
쫙. 아까 이라크 분이셨네요.
네, 이라크 분이셨어요.
이라크 장로님.
네.
이슬람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에 뭔가 망치를 맞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되니까요.
그쵸.
무서운 거예요. 저도 사실은 한번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한번 가지고 해외 선교를 가보면 어떨까 하다가 이걸 눈앞에 딱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 만나라는 뭐 인고의 기도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갖기보다는 국내 사역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선교사님들이 정말 위대하구나. 정말 말만 그냥 생명을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들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구나 사명을 감당하시는구나 그때 발견을 했어요.
맞습니다.
쉽게 보면 안 돼요. 네. 선교사님들 그 몇몇 선교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물론 안 좋은 소문들이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돈을 벌고 있다. 자기를 위해서 거기서 집을 짓고 떵떵거리면서 산다. 간혹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한두 건 때문에 선교사님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었던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사역에 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너무 안 좋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보면 안 된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의 본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어찌 보면 저와 우리 모두가 내가 살아가는 어떤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어떤 선교적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 아닌가. 아까 우리 장경석 우리 강도사님께서 어떤 나는 국내의 사역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 사역이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의 이 주제를 보니까 또 선교에 대한 것들을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선교는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공감이라는 단계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기를 그 탄자니아의 문화가 너무나 달랐다. 너무나도 달라가지고 이해하지 않으면 속상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알아가는 것. 공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그 실제로 파병을 가려면요 뭘 쓴 교육을 받냐 문화 교육이라는 걸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오케이산 할 때 저희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하고 나머지를 세 개를 이렇게 잘 세우잖아요. 오케이산이 그 중동 문화에서는 악마의 눈이래요.
그래요?
오히려 몰랐거든요.
이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악마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물론 이제 요즘은 안 그럴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다들 이제 해외 문화를 다들 접했을 테니까.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 오케이가 악마의 눈이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뭐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오케이가.
네.
아니, 그러면 배트맨도 악마인가요? 뒤집어가지고, 오케이 뒤집어가지고 눈 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게요, 또 문화적으로 있어요. 뭐, 인도네시아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 안 된대요.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이게 가리키면 이게 그것도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인도에 갔을 때, 인도 분들은요, 고개를 계속 이렇게 좌우로 깨우뚱깨우뚱 하세요. 말씀할 때 계속. 이렇게.
왜?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릭샤를 흥정하는데, 어디 가겠냐? 얼마냐? 뭐, 맨 루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맨 루피에 가겠냐?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그럼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잖아요.
그렇죠.
좌우로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하면 싫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오케이라는 뜻이래요. 오케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문화적 상황이 오케이. 너무나 다르니까.
그렇죠.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운데 손가락 아이고, 드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렇죠.
외국에서는 그게 이제 욕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느 소수민족에게서는 그게 환영한다, 사랑한다는
진짜요?
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구나. 하더라고. 그래서 문화를 알고 가야
맞습니다.
좋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영어로 말하다 보면 반말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그렇죠. 반말하냐 이거죠.
그렇죠.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맞습니다.
이런 것도 문화적인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아요.
이제 이거 관련해서 논문을 한 번 본 적 있는데. 이제 토착화라고.
맞습니다.
토착화.
예. 네, 그러니까 종교가 들어올 때, 우리 기독교, 종교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기독교가 들어올 때, 기독교가 그 시대에 맞게, 그 나라에 맞게 정착하는 걸 보고 토착화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물론 그 당시에 가보지 못했겠지만, 과거 우리나라가 유교에 발달되어 있을 때.
그렇죠.
그들이 완전히 우리나라 유교의 사상을 무시하고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오자마자, 너네들 머리카락 잘라야 돼. 막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맞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옛날에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남녀가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기역자 교회.
기역자 교회가 있고, 그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선교사님들께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께서 그 문화를 이해해주는 부분들에
맞아요.
대해서는 또 충분히 우리가 또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해야 되지 않나. 더불어서 요즘 지금 또 수능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 생각하면 우리 10대 친구들 지금은 또 선교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다음
그렇죠.
세대가 선교의 대상이 아닌가. 정말로요.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그들을 공감해주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해주고 그들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다고 우리의 진리가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변질되면 안 되죠.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진리를 고수하되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요즘 어떤 걸 제가 봤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게임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맞아요.
게임 맞아요.
전도사님들
필요합니다.
롤, 피파.
아, 저 진짜 근데 개인적으로 좀 저는 게임 진짜 모르거든요.
네, 네.
전 중학교 때 스타크래프트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오,
태어나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스타크래프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진짜요?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남자 친구들 뭐 혹은 동역자들이 뭐 이렇게 약간 지금도 두 분의 눈빛이 굉장히 저를 경멸하는 듯이 보이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난주에 우리 그 나도훈 목사님 오셨잖아요.
네.
나도훈 목사님이 예전에 영상 올렸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뭐냐면 그 총 싸움하는 거 뭐죠?
서든어택
말고 요즘에
그거 뭐더라?
배그.
배틀그라운드.
배그.
배그에서 게임을 해요. 네. 그 동역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게임을 한 날이 있어요.
맞아,
봤다. 근데 그게 영상을 봤는데 그 사람이 서로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역자분의 한 분이 그 이제 조종을 하면서 죽이진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저도 봤어요.
이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젊은이들에게 공감하는.
그렇죠.
예, 또 너희들이 좋아하는 게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맞아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세대 차이를 좀 줄여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느꼈거든요.
분명히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제가 과거 이제 총싸움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제가 과거 이제 부산에서 유초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랑 신방을 하려고 그러니까 애들이랑 눈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애가 자주 가는 PC방을 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게임을 했죠. 이제 서든어택이란 게임이었는데 당시에는 이 서든어택이 그냥 총싸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같이 총싸움 해야지 이러고 갔는데 혹시 그게 좀비 모드라는 게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좀비 모드 있어요.
네, 맞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막 화면이 막 뻘거지더니 그러면서 막 죽이는 게 굉장히 잔인해지는 거예요. 피가 막 이렇게 낭자하고. 그래서 전도사님 이 좀비 모드가 제일 재밌어요 그러는 거예요. 계속 같이 했죠. 그래, 재밌구나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해봤는데 재미는 있는데 솔직히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좀 폭력성이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애한테 그랬어요. 너가 처음에는 재밌어 하다가 얘가 욕을 하더라고요. 죽어. 제가 옆에 있는데.
그래, 맞아요.
교육자한테 죽어.
그래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안 받아들일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안 듣던 애가 같이 게임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얘가 이해가 가는 건가 봐요. 맞아요, 조연사님. 조금 자기가 뭐를 흥분을 한대요. 게임을 맞아요. 할 때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너가 요거를 내가 아직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고 조금 줄여라.
지혜롭네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 되게 필요한 게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목사님 홍민기 목사님 시절에 굉장히 장로님들한테 혼나는 전도사였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담배 피는 학생들한테 담배 피지 마라가 아니라 불을 붙여주는 전도사님이었대요. 아, 그러면서 그 청년 학생들이 대신에 교회에서는 담배 못 피게 하고 교회에서 나와서 같이 데리고 나가서 이제 한가진 곳에서 한가한 곳에서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오. 그 학생들이 아유 막 이러는 거죠. 아유 전도사가 붙여주는 불 담배 이거 못 피겠네. 그래서 근데 이제 피는 거죠. 대신에 너희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만 펴라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랑 같이 늘 함께하는 거예요. 담배 피는 애들 옆에 있어주고 밥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들한테는 혼을 났지만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긴 한데요. 공감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어, 그렇죠. 맞아요.
그들의 맞아요. 마음이 터치되지 않으면 그냥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여러분들 그 제가 쓰리자 포잡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시간 빌 때마다 이제 배달의 민족, 배달 알바, 오토바이 타고 하는데 네.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배달하는 사람들, 이렇게 학생들, 젊은 애들 보면 인상도 험악하고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욕도 하고 팔에는 막 문신이 막 새겨져 있고 무섭잖아요. 네네. 제가 그 일에 뛰어드니까 그 아이들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착한 애들이구나. 얘네들이 엇나간 애들이 아니구나 생각 외로. 그리고 가끔 이제 문신하는 애들 만날 때마다 어우 수고하시네요라고 인사도 할 줄 하게 되고 막상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같이 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두려운 존재만은 아니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공감이라는 게 중요하고 네. 우리 주변의 학생들도 이야기하셨지만 학생들과의 어떤 그런 만남에서도 참 공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선교사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살던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예 전혀 다른 환경이잖아요.
맞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선교학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들과 공감하기
그죠.
그럼요.
맞아요.
그 피해가 낮아짐이 맞아요. 사람들을 알고 맞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을 이해하지 못하시지 않았을까?
아 맞아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권위 아래서 그냥 어떤 우리의 이 고통과 아픔과 또한 슬픔과 기쁨을 모르시지 않으셨을까? 그냥 군림하시는 어떤 그런 신이 이미지로, 아니셨을까?
이미지로 남았겠죠. 그쵸? 그런 이미지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두 분을 저도 겪었는데 첫 번째 제가 섬겼던 그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물론 그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 나름대로 이제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분의 다른 점이 있어요. 한 분은 일평생 그냥 사역 쪽으로만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한 번도 한 적 없이 사역만 하셨던 분이고 또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분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녀보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성도들이 그 목사님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기처럼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어떤 직장 생활 가운데에 이야기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상담을 해줄 때 후자의 목사님이 더 많이 공감대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성도들도 충분히 이해되고. 근데 겪어보지 않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야 기도해 이런 식의 방법이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직장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 말씀하셨을 때 더 네. 공감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공감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세대가 많이 변한 것 같고 또 이 변화되어진 상황 속 안에서 특별히 어떤 공감하는 사역이 그래서 왜 감성 사역이라는 얘기도 또 얘기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교적인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위로브 공감하시네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간에 네. 위로브의 공감하시네 듣고 오셔서 함께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위로브의 공감하시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위로부에 공감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나정희 선교사님의 기독교 신문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서 함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현지인들과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가정 형편과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향 등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알 수 있다. 함께함이 없었으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경험이 있다면 저는 11년 동안 일본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일본에서 11년 동안 산 게 아니라 저희 학교 선배님의 아버님께서 이제 일본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악 전공이니까 우리가 음악으로 함께 가서 선교 사역을 좀 돕자 해서 여름방학 때와 겨울방학 때 늘 한 일주일씩, 왜냐면 다들 사역을 하니까 일주일씩 가서 같은 지역을요, 가서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이런 사역을 이제 거의 11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여름, 겨울에 하니까. 그러면서 만나게 된 한 이제 학생이 있는데, 이제 일본이 좀 이지메가, 우리나라 말로 왕따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초등학교 때 그만두고 홈스쿨링을 하던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고등학생 때,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한 3개월을 살았습니다. 언어 연수하려고, 한국어 공부하려고. 근데 저희 신혼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요한 때인데.
네. 아, 그렇죠. 그래 중요한 때. 네, 중요한 때였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생이었던 친구가 벌써 고등학생, 고등학교 한 3학년 때, 2, 3학년 때쯤에 와서 이제 진로를 두고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한국말은 많이 소통이 잘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지내면서 함께 공존한다는 것. 그래서 일본 선교를 그냥 일주일 갔을 때와 그 친구와 함께 살 때 어떤 문화적 차이 그리고 그 친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때를 통해서 일본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너무나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한국어 외국어 대학교에서 외대 그 일본 한국어과로 사이버 대학으로 공부도 하고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공존하면서 느껴졌던 은혜들이 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사실 그 제가 학원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원을 운영하면서 한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아버지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서 네가 키워라. 아니야. 내가 네가 키워라.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이 아들을 그냥 방치해 놓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저희 집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등학생이었을 때 1학년 때 그때 저희 집에서 1년 6개월 동안 살았어요.
야.
근데 학원에서 학생과 원장으로서 만났을 때와 집에서 1년 6개월 동안 아들처럼 살았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존을 하니까 더 성향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참 가까이 두고 가까이 있다 보면 또 그렇게 같이 함께 공존하다 보면 정말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알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네. 참 어떻게 보면 김종국 PD님 대단한 사역자십니다.
아니요.
와, 1년 6개월 동안요.
네, 네, 네.
사모님도 대단하시네요.
네. 많이 부딪히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네, 네. 저희 사모하고. 야, 너 왜 빨리 이렇게 안 넣어놔? 막 이런 거 있죠. 아들, 딸들에게 하던 이야기들.
네. 네. 네
그런 것도 알게 됐고, 또 걔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도 알게 됐고, 가장 어려웠던 사춘기 때 저희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렇구나.
참, 함께함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들 알게 해요.
네.
그리고 가장 또 제가 봤을 때는 함께함이라는 게 공존이라는 게 요즘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것도 아니까.
맞아요. 네.
왜냐면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부산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 중고등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중고등부를 이제 만들 수 있을까.
그때 큰 교회였잖아요.
아니에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제가 사역지를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헷갈리셨나 본데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중고등부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집사님께서 저희 아들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몇 학년이냐 고등학생이래요. 그래서 얘가 학원을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럼 제가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얘가 낮에는 시간이 안 되고 유일하게 시간이 되는 게 밤 11시인 거예요.
학원 끝나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밤 11시에 학원 앞으로 찾아갔죠.
오.
그리고 와서 뭘 했냐면 자 먹자.
오.
분식집에 가서 매주 아마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목요일마다 정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가가지고 야 공부하는 데 어떠냐 힘들지 하면서 계속 떡볶이 먹으면서 혹은 김밥 먹으면서 때로는 돈가스도 먹고
같이 있어주면서
네 같이 네.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함께 있는 게 당연하게 만들었어요. 아 이게 이 존조사님이랑 함께하는 게 되게 어색하지 않구나 자연스럽구나 아 이 사람 좀 나랑 말이 좀 통하네 공존하고 공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붙더라고요.
와. 아 은혜네요, 은혜.
네, 진짜. 한 명씩 은혜네요. 붙더니 나중엔 세 명이 되었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교회로 이제 오는데 교회로 오는 게 이제 안 어색한 거예요.
아 그래 맞습니다. 네. 이 공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감과 함께 이어질 수
이어지는
있는
거죠.
그렇죠. 시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공감이 되어야 공존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생각보다 위지할 수 있는 어른들이 없대요.
맞아요. 네.
내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음 세대 가운데에 좀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것보다는 약간 가르치려고 하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앞서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존하면서 공감과 함께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더불어서 생각 드는 것이 사실 공존한다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공존하면서 생기는 문화적 차이가 있고 이해되지 않음이 있고 각자의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일본과 한국 가깝지만 너무나 먼 다른 문화예요. 진짜.
맞아요.
너무나 달라요. 문화가.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함께 한 발자국씩 물러서고 또 대화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이게 내가 오라라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사실은 서로 공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 맞아요.
마음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맞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들이 맞아요.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킬 그 시간을 두고 잠잠히 기다려주시는 아, 것처럼 우리 역시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네.
그 아이를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항상 사역을 하면서 느끼거든요.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얘를 막 너 변해야 돼.
야,
너 안 변하면 안 돼. 막 이러면 어, 내가 막 조급하게
그쵸.
되고 뭔가
맞아요.
죄책감만 얻게
맞아요.
되고 근데 오히려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니까 얘네들도 적응을 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서포터해 주는구나. 나를 잠잠히 기다려주는구나. 참 이런 공존하는 데 있어서 침묵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죠? 입이 때로는 근질근질 하잖아요. 또 이렇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시고 공생의 그렇죠. 기간 가운데에 그들에게 때로는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또 꾸짖으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렇죠.
늘 그들과 공존하셨다는 것 제자들도 막 그들 사이에서 얼마나 또 막 싸웁니까? 네가 높네, 내가 높네요. 내가 더 가깝네. 내가 막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지만 또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 어 고기와 물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먹이시면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장면 참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존하시면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세워나가시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선교적 삶 가운데에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제자들이 부러워요.
예, 그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배운 거잖아요.
정말로.
예, 직접 가까이서 보고.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정말 한정적일 것이고 사실.
맞아요. 맞아요.
예, 얼마나 그 많은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있었겠어요.
아, 진짜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정말 배고플 때에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배불려 먹기도 하고 때로는 또 함께 기도하고 막 때로는 정말 창피한 상황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 막 꾸박꾸박 졸아. 너 진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냐라는 그 이야기 얼마나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까. 나의 연약함도 보기도 하고 좀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예수님과 함께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 예전에 CTS인가 CBS인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드라마를 봤거든요. 거기서 가장 되게 인상적이게 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걸 보면서 아 저거구나.
그치.
같이 살았다는 게 저런 거구나. 같이 말씀하신 대로 춤을 추기도 하고 먹고 막말로 화장실 가셨다 오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실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듣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말씀이신데.
맞아요. 그 탄자니아 나정희 선교사님도 그 이야기를 공감을 하고 공감을 하게 되니까 공존을 하게
그렇죠.
되었고
그렇죠.
공존을 하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게 뭐였죠?
바로 공급이라는 단계죠.
공급이죠.
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시기로 선교 초기에는 이제 불쌍한 마음이 먼저 드니까 이제 먼저 공급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불쌍한 마음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사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할 때는 또 공급을 하지만 먼저 공감과 공존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근거로 그들에게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공급부터 시작되어지면 사실 그 공급을 바라보고 필요를 바라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이렇게 끌려다닐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을 먼저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라는 상황이 좀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나가보면 좋겠는데
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는데 크로스브릿지의 주가 날 인도해 듣고 오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 아무리 막막하다 느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항상 앞길 인도해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 앞길이 막막하다 느껴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항상 앞길 인도해 멈추지 않으면 볼 수 돌아봐야만 보이는 주네 내 맘과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네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 앞길이 막막하다 느껴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려놓고
주신 길에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네. 내 욕심과 주변 시선이 아닌 주 바라보길 원해.
네, 크로스 브릿지 주간할 인도회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나정희 선교사님의 이야기, 기독교 신문에 올라온 기사를 읽으면서 함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공감과 공존, 그리고 이제 공급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떤 공감과 공존을 통해서 그 선교지에 있는 필요를 알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공급하는 것들, 그냥 무작정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공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 사실 이 공급에 대한 문제가 가장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때에 맞게 주어져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주실 때 육적으로, 양적으로, 영적으로 채워주실 때 그 때에 맞게끔 차례차례 채워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실 선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또 때로는 현실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공급을 끊임없이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어야 하는데, 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이게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공급이 때에 맞게끔 가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가장 오래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가장 오래 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교회마다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사역을 처음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 처음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알고 이제 은근슬쩍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면서 서로 이제 교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교류를 하고 공존과 공감의 시간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설교할 때는 막 세게 안 해요. 내가 누구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만드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세게 나갈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네 지금 이거 뭔가 굉장히 잘못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야 될 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제가 이제 전임 사역자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다들 슬퍼하거나
그렇죠.
혹은 이제 그 전도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옆에서 뒤에서 앉아 있는데 애들이 다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어떤 애는 자고 있고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소근소근거리네요. 보고 있는데 화딱지가 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좋게 나갔다간
그래.
아이들을 못 잡겠다.
어.
그래서 다음 주에 올라가자마자 내가 원래 이런 설교를 처음에 항상 하는데 니들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네들 예배드리는 자세가 이게 뭐냐. 어떻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그 전도사님 앞에서 이러한 자세를 갖추냐. 해가 처음부터 혼냈어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고 공존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사실 필요한데
맞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또 때에 따라 이야기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 그들의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에는 그것이 쓴 약이 되면 쓴 약을 그렇죠. 주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
사람들에게 맞는 네. 영적인 영양제가 다른 거죠.
맞습니다.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맞습니다.
맞게끔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초창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한국 사람들이 다 술 취해 있고.
맞아요.
담배 막 엄청 담배 피고 앞편까지. 그러니까 금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금연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술 취해서 죄를 계속해서 그리고 특히 아내분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여성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대한 이 한국 안 되겠다. 조선이란 땅 가운데 금연과 금주 운동을 해야겠다. 라는 운동이 사실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문화적 상황,
네.
그 또한 공존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영적인 깨어짐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아까는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필리핀에 갔을 때 저는 이제 선교적 삶을 이렇게 풀타임으로 오랜 시간 가운데 살아본 적은 없고 이제 필리핀에서도 1년 6개월이나 시간을 이제 있다가 어떻게 보면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그 현지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공급 말고 저 개인적으로 그 광야와 같은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해 주셨던 은혜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시간들을 좀 경험했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했던 후원들이 이제 이렇게 끊기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후원이 딱 끊겼을 때 막막하더라고요. 저 한 번도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늘 가난했기 때문에 늘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애들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한테 늘 걱정하지 말라고 막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제가 타지에 타국에 가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타국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후원이 딱 끊기고 난 다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제가 막 현실에 가장으로서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얼굴이 그늘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아 청년들한테도 그렇고 하나님 의지해라 선교 시즌만 되면 여러분 선교지 나가십시오 하나님 채워주는 거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내가 선교지에 막상 가서 후원이 끊기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가 막힌 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최고점을 찍었을 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후배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진짜 그러더니 내가 1년치 커피값을 보낼게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면서 보내준 재정이 너무나 이렇게 난 커피값이라고 해가지고 얼마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1년치 커피값을 보낸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한 그 체험 공급의 은혜들을 선교지에서 경험하면서 내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진짜 이거 잊지 말아야겠다. 또 이런 시간이 안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렇죠.
그 시간들이 왔을 때 이 시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공급이라는 게 정말 고난과 항상 이렇게 맞물려 있는 고난과 공급은 항상 같이 있는 그런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좀 그런 체험이 하나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신학교 할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네네.
당시에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 사역할 때는 교회가 이제 굉장히 적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사례비가 얼마 안 되는데 항상 알바를 끝나고 하면 저희들의 낙이 뭐였냐면 제 낙이 새우깡 한 봉지와
콜라
콜라 한 개.
콜라 아주 네. 건전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알려라. 월급이 나왔다. 아, 월급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좀 과소비 좀 해야지. 그럼 조청 육아.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하루의 낙이었어요.
장경석 강도사님이랑 저랑 신학교 생활할 때 장경석 강도사님의 고모님이 운영하시는 한솥도시락에서 그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시락도 막 이제 고모님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맞아요.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건 그만큼 제가 이제 물질적으로 부족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신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책값이죠.
네.
책값.
네,
학비는
비싸죠.
어떻게든 이제 뭐 대출을 하든 뭐든 네, 하는데 네. 책값도 없고 심지어는 이제 밥값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배고파요.
아, 주여.
밥 좀 주세요.
그래, 너희들은 한솥 도시락에서 일하거라.
이야.
예,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어떤 한 전도사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제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요.
그러면서
맞아요.
오셔서 저한테 책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랬어.
그래서 책도 사주시고. 그런데 어떤 분이 있으니 자기가 밥을 사주시겠대요. 근데 식권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식권 10장을 딱.
아,
순간, 이게 하늘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네 개도 응답하셨구나. 정말, 저녁밥 먹을 돈이 없었는데. 정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정말 일용할 양식을 내가 고민한 내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역시 고난 가운데서 항상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참 필요의 하나님, 충족의 하나님이시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락에 떨어뜨려 놓고 창피하게끔 창피한 행동을 하게끔까지 기다렸다가 너 이쯤 되면 됐어. 내가 너한테 던져주마. 딱 주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원망했는데, 지금 받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이 공급이라는 게, 사실은 선교사님이 그 지역,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공급을 해주지만, 이 선교사님은 또 다른, 그 후원자들을 통해서 또 공급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은 공급을 받기도 하는 사람이며 공급을 맞습니다. 주는 사람인 맞습니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공급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 그 네. 귀중한 삶으로 살아내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좀 도전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수라는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네.
이제 아직은 이 말을 실행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최종적인 어떤 그 선교의 마지막의 모습, 이제 은퇴하실 때의 모습은 이제 반드시 빈손으로 선교지를 떠나는 단계다라고 네.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맞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 마음을 아주 처음부터 갖지 않으면
네.
점점 변질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 내가 쌓아온 명예와 또한 교회와 선교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다 존재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또한 제자를 세워나가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게 예를 비행기는 이륙보다 착륙이 더 어렵다고 한다. 선교도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본다.
멋있는 말씀이세요. 나중에 선교사님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네.
이 기독신문을 통해서 이 올라온 기사를 통해 아, 참 대단하신 분이다.
네.
근데 물론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위에서부터 공감, 공존, 공급 이 세 단계를 보고 나서 이거는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공수라고 하는 말에 저는 진짜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야, 이걸 다 놓고 와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쩌면 수년 동안 계속 쌓아놓고 자기 집도 마련하게 되었고 자기의 생활, 자기의 어떤 그런 그렇죠. 터전을 마련하면서 선교 활동을 펼쳤을 거라는 거죠.
네.
후원금으로 인하여서.
네네.
근데 그거를 챙겨와야 한국에서 살 수 있을 건데
네네.
그잖아요. 선교사님들은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면 지낼 곳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놓고 와야 된다라는 것, 이거는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아마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진 않을까.
아,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애초에 탄자니아를 갈 때 처음에 5명의 가족이 같이 그럴까요? 갔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5명 가족 챙기기 참 힘들죠. 어렵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새로 또 정착을 하려면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지 않겠어요.
네.
그죠? 그런데 이거를 다 공수하고 온다라는 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굉장히 저는 부자처럼 느껴져요.
아, 어떤 면에서?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장례식 같은 데 가면 요즘 특히 장례 갈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뭘 느끼냐면 인생이 되게 허망한 거죠.
아,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막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막 세상에서 막 누리는 모든 육적인 것들은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날에 모든 걸 두고 가는데 믿는 자들은 아니다. 믿는 자들의 마지막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상급을 두고 가는구나.
아멘,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구나. 그래서 선교도 마찬가지 같아요. 선교라는 것은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선교의 상급이 쌓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고 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녀들이 하나씩 생겨나면서 마침내는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허망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부자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늘의 상급을 쌓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놓고 오는 모든 것들은 놓고 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내가 생각해도 멋있는 말 같아.
아, 네, 너무나 좋네요. 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선교적인 또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생 때부터 선교적인 어떤 마음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한 10여 개국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은혜였던 것 같은데 다니면서 지금도 선교적 얘기를 하면 마음이 막 심장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집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아내가 갑자기 막 쳐다보면서. 그러면 아내한테. 뭐 언제든지 떠날 준비돼 있지.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상 대명령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 해외 선교사이든 아니면 내가 서 있는 곳 가운데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생선가게.
그렇죠.
정말로 살아있는 생생한 선교 이야기.
그렇죠.
네, 우리가 늘 먹고 살아가는 어떤 밥상에 나오는 반찬, 멸치 하나라도, 생선 하나라도 우리가 싱싱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이렇게 시장에 가서 구하는 것처럼 좀 우리의 일상의 삶 속 안에서 공존하고 공감하고 또 공급하는 삶.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이 땅 가운데에 흘려보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갈 수 있는 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선교사죠.
아이, 그럼요. 맞아요. 맞네. 아, 멋있는 말인데? 아, 내가 썼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선교 이야기 나눴는데요. 우리 PD님과 우리 강부사님 좀 어떠셨습니까?
가슴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아, 선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가까이 있는 것을 느꼈고, 또 더불어 선교사님들의 그 노고, 그리고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목숨 걸고 선교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선교사님의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한 시간여 동안 하면서 아, 제가 지금 선교 여행을 갔다 온 듯한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하, 멋있어, 좋아.
참 말을 잘하세요.
아, 네, 말만 잘해서 큰일 났습니다. 네.
아니에요, 행동도 멋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삼가행동에 함께하시는 분.
아멘.
네. 우리 강도사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 나정의 선교사님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었냐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하하셨고 낮아지셨고 제자들과 함께하셨고 때에 맞춰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셨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주고 가시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회수하시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들을 다시 데리고 올라가실 테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겠다.
아멘.
그래서 이 삶이 우리들의 삶을 보이는 거죠.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답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을 지키면서 일상적인 선교사로서 그들을 위해서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즉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저 할 일 다 했습니다. 저 잘했죠.
할렐루야.
네, 마지막 꿈입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경서가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다.
가자.
경서가.
경서가?
경서가.
네.
울 엄마죠, 그거.
네, 울 엄마.
개그 프로그램.
야, 우리 벌써
외년 씨 나왔던 거.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만 아는.
그렇죠. 아, 이렇게 멋진 두 분과 함께 선교 이야기해서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또 한 주간 동안 선교적 삶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한 시간 동안 우리 즐거운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하은영의 높이의 주이름 듣고 우리 광고까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시며 그 영광은 모든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시며 그 영광은 모든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주와 비길 자 누군가. 여호와 우리 주와 비길 자 누군가. 주는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함께 기쁜 하루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주소창에 wowccm.net을 입력해주세요. 개성있는 진행자들과 함께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와우CCM! 오래 기억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Сайн байна уу? Намаг уянга гэдэг би Монголоос ирсэн. 안녕하세요. 와우 CCM 몽골 방송에서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몽골 자매 오양가입니다. 저희 몽골은 아직 크리스천 인구가 많지 않아 선교가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입니다. 이런 몽골을 위해 와우 CCM은 2008년부터 몽골어 찬양 앨범과 악보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고 몽골어로 된 찬양 방송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찬양이 몽골 사람들의 예배와 삶 가운데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 방송은 몽골의 거의 유일한 찬양 방송으로 몽골 팟캐스트 종교 분야에서 3위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듣는 방송이 됐습니다. 음악과 미디어를 통해 몽골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와우 CCM 사역. 이 사역이 몽골에 더 큰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몽골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지금 와우 CCM 홈페이지에 오시면 정기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026497-2969로 전화주시면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저도 저희 와우 CCM 몽골 방송 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와우 CCM 몽골 방송 진행자 오양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선교하고 있는 안우경 선교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지만 기독교를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6개의 종교를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메단은 수마트라 섬의 주도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메단으로부터 북쪽에 아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99% 이상 강성 이슬람 자치구역이라 메단은 선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곳의 현지 교단과 협력하여 현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판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좋은 가치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현재 현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 본 현지의 필요 중 하나는 이곳의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학교보다는 부모의 일을 돕거나 길거리로 나오는 아이들이 많았고 책을 살 돈이 없거나 혹은 사볼만한 좋은 내용의 책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좋은 도서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미래에 좋은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향후에는 좋은 기독교 도서나 전도용 도서들도 내서 문서 선교를 하는 것이 저희 사역의 목표입니다. 최근에 몇 권의 아동 도서를 완성했고 이것을 인쇄하고 유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유통을 통해 많은 아이들에게 책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저희 사역에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이런저런 은혜가 많았었는데 제 소소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도 그렇겠지만 저희도 작년 3월부터 코로나로 저희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리고 4명인지라 하루가 정말 정신없이 갑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사를 소망하고 생각했을 때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선교사를 생각했었는데 지금의 저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한국 수세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세미 하나도 한국 제품이 더 좋거든요. 다음에 한국 가면 수세미도 좀 사와야겠다 이렇게 잠깐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한 선교사님께서 안식년을 나가실 준비를 하느라 집 물건을 정리하셨다면서 이것저것 챙겨서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그 수세미가 한 봉다리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냥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냥 지나가듯 말하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는구나, 나를 정말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싶었어요. 저희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는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는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조금만 무리하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남편 선교사도 올 4월엔 코로나에 걸리고 올 10월엔 댕기에 걸려서 며칠간 입원하고 고생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11살 첫째 아이가 코로나를 심하게 염려하는 불안과 강박의 증세가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출판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좋은 어린이 도서를 내고 잘 유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연영의 노피스의 주일음 듣고 오셨고요. 또한 인도네시아 안호경 선교사님의 또한 음성 기도 편지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 2, 3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선교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난 이후에 오늘 4부 시작으로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안호경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함께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선교적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너무나 값진 일이고 심장이 뜨거워지는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귀한 또 일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외롭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그 수세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눈물을 쏟아내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질병 가운데에 그 육체의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에 놓여지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떨리는 목소리가 제 마음을 많이 또 떨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시간을 또 보낸 적들이 있어서 그때 자녀들의 상황들이 얼마나 선교사의 또한 부모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환경이 변하면서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증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첫째 딸아이도 한국에서 잘 지내다가 환경이 변하면서 언어가 다르고 또한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외향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내향적인 딸아이가 많이 적응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기억나네요. 한국말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에 가서 말을 조금 더듬기 시작하고 자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깨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우리 또 안호경 선교사님의 첫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일상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빈군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생일대의 귀한 일을 마친 우리 아이들에게 결과가 어떠하든지 잘했다, 장하다 라고 말해주시면 어떨까요? 수험장에 늦지 않게 들어가서 한 문제씩 집중해서 풀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온 힘을 동원해서 끝까지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험생들을 모두 두 손 힘차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더불어 아이들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시간을 지켜낸 학부모님들께도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격려를 통해 아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만큼은 이른 시간부터 푹 따뜻하게 주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최인혁의 문을 열어 올려드리며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하세요.
열어라